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흔히들 천국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이 13장에는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대부분 어디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31절, 33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뿌린 자의 비유를 받고 저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와 오늘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앞에서 봤던 씨뿌린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적인 지유가 있는 반면에 서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겨자씨 하면 우선 집 바깥에 있죠. 그리고 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누룩하면 집 안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면 남자의 일이 생각나고 반면에 누룩하면 여자의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겨자씨의 비유는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곳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잘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갈 수 있다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자, 우리가 우리말 흔히 관용어에서 적다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는 게 별로 없으면 뭐만큼 모른다 그러죠? 쥐뿔도 모르면서. 작게 줄 때는 뭘 줍니까? 코딱지만큼 작게 준다고 얘기하죠. 뭘 할 때 조금밖에 못하면 쥐꼬리밖에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갖다가 뭐합니까? 겨자씨하고 비유한다는 거죠.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냥 작다고 표현할 때 나는 겨자씨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겨자씨는 배추과에 속하는 그런 풀입니다. 보통 1년 아니면 2년 동안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들에서 주로 많이 생기지만 집에 뜰에서도 키우기도 재배하기도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3m에서 높게는 4.5m까지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집안에다가 정원수로도 심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가 얼만큼 작은가라는 거죠. 이 작다는 표현이 헬라말로 원문에 보니까 미크로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최상급이 아닙니다. 아주 제일 작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작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작은 씨앗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 미크로테론이라는 단어에서 미크론, 명사가 미크론입니다. 미크론. 이 미크론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크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아주 미세하다는 것이죠. 얼만큼 작은가? 이 겨자씨가 직경이 1mm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만큼 작은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든 것은 오늘 13장과 또 한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당연히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 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는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변화산상의 사건이라는 거죠.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죠. 그분의 옷도 해가 작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왜 십자가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입니까? 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래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에게 잠깐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이 잠깐 회복됐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없지만 이 사건을 십자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중에 산 밑에서는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누가 왔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뭐에 걸렸습니까? 간질병에 걸렸어요. 제자들 9명이 많다고 고쳐달라든다는 거죠. 제자들이 열심히 안수하고 뭐 외쳐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난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무슨 일이야, 무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제자들이 왔더니 능히 못 고쳐줍니다. 저 고쳐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란 다음에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는 거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보시면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찧어보내서 선교를 내보냈습니다. 그죠?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함께 갈 때 권능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문둥병 고치는 병, 능력 다 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사회 현장에서 가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죠? 다른 법을 보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신바람 나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십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영분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면 보시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님,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이런 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큰 산을 옮긴다. 큰 산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들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만 있어도요? 기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만으로도 진짜로 구하면 뭐예요?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받든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종종 봉사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 때문에 내 병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없다고 나왔는데, 그죠?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반증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시고 풍성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룩에 말한 말씀입니다. 누룩은 오늘날에 뭐겠습니까? 이스트죠. 이스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밀기울, 밀을 까부르고 난 껍질 조금 남겨진 그걸 한 게 포도액으로 오랫동안 놔두면 이것이 발효가 된다고 말합니다. 떠나는 보리를 갖다가 물에 오랫동안 불켜서 놔두면 이것이 발효가 돼서 이스트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빵하고 술을 만들 때 이걸로 재료로 쓰는 거죠. 구약에 보시면 주로 빵, 술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조금 더 다른 면,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형식과 외적인 것이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 보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헤롯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누룩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영을 안 믿었죠. 그죠? 그들의 완고함과 무지를 갖다가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도 꽤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교회 보시면,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를 보시면 바울이 떠난 이후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놓은 잘못된 선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거짓 선생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만함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부정적인 곳에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과 다른 긍정적인 면에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놔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말이 얼만큼 되는가?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2에서 23리터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NIV 성경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A large amount of fl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아마도 이 서말이라는 내용이 여자들이 하루에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는 빵의 양이기 때문에 이걸 적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꽤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천국을 말씀하면서 작은 겨자씨와 작은 양이지만 온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왜 이것과 비교하십니까? 둘 다 겨자씨든 누룩이든 들어갈 때는 몸매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뭐랍니까?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겨자씨가 작다는 것은 작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계좌씨가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보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거할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에 새가 거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하는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보시면 거기에 공중에 나는 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의 가장 큰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큰 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안 대로 느부갓네살 왕도 큰 신상이라든가 큰 나무에 비유되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큰 나무 안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주변의 약한 작은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던가? 공중에 나는 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생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 위해서는 오늘날 기독교에 한번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를 한 75억 명 정도로 봅니다. 그 가운데 천주교를 포함해서 개신교가 얼마큼 되라고 생각합니까? 한 24억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3분의 1 정도는 기독교라고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시작이 이름도 없는 별볼도 없는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로부터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탄생하심을 통해서 AD와 BC가 나뉘었습니다. 기원전 기원부가 나뉘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무슨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귀한 분이 태어났으니까 주목하십시오. 그런 보도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알아봤던 사람은 천사들이었고 천사들이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들에 있는 목자들한테 얘기했고 목자들만 와서 아기 예수께 와서 그걸 알아봤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목자는 사람들 간 계층 가운데 제일 낮은 부류의 계층입니다. 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끝입니까? 태어났을 때 헤롯이 알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그런 계시를 받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주변의 촌동네,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뭐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왔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쓸어서 30세까지 일했다는 거죠.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뭡니까? 야, 그런 천한 곳에서 무슨 선자가 나올 수 있는가?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학벌도 없는 주제에 무슨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무시했던 것이 이런 거죠. 그렇죠? 작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분을 시작해서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잘 아신 대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죠? 그런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손도 없다는 것이죠. 질고를 받은 것이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나오는 문화, 예술 그런 책들 가운데 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임팩을 끼쳤다는 것이죠. 오실 때는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봤을 때 이렇게 창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자씨와 같고 이것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은 주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더 그 복음이 누가한테 전해졌습니까?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제자들한테 전해졌습니다. 12명 변변한 게 뭐, 내설 게 많은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죠. 학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좀 가문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있다면 성깔을 이제 성깔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거죠. 그죠? 자, 그들에게 복음 맡겼을 때 쉽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보다 참 답답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잘하실 때는 큰 소리 치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문 꽁꽁 닫아 걸고 혹시라도 들키면 자기 잡힐까 봐 숨어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그들을 사역으로 다시 끌어냈죠. 그죠? 그런 이유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바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11명의 제자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24개나 넘는 그런 놀란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보입니까?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로마 그 나라도 어쩌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지내고 있는 판국인데 어떻게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뭐가 됐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대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유명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부터, 미세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내력이 뭡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배경이 뭐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 가족 출신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어떻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그 집안의 사람을 택합니까? 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훨씬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 많을 거라고, 그죠? 근데 우상을 만들어 파던 그 집안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세우신 거죠. 그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째 다시 살아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많은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꼭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죠. 옛날 저는 부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00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보시면,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죠? 헤롯이나 아니면 빌라도라든가, 아, 그런 사람들 왜 안 나타나시고, 왜 하필이면 다 아는 사람들 나타나셨습니까? 라는 거죠. 아, 그렇게 나타났으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소수의 사람들,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죠.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뭘 예수님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병고침 받는 것이고 양식 얻을 수 있는 뭐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듣지 않습니다. 이해도 못해요. 아, 더 나아가서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제자들도 잘 이해합니까?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끔씩 말씀하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 죽으실 거다. 그리고 사흘째 다시 살아난다. 근데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바로 못 박힘을 앞두시고는 워낙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안 하고 뭡니까?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잠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다 도망간 거죠. 예수님 모르고 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언제 또 제자 만들어서 키울 겁니까? 이미 가셔야 되는데, 그죠? 믿을 것은 어쨌거나 11명밖에 없죠, 그죠? 그 다시 오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너희가 사역을 해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동시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180도로 변해가지고 나가서 죽으려면 죽이는 형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11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어떻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기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이 부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통해서 부러진 것이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성경에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가는 교회가 세워지고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사도행전 Acts 29, 29장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은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은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복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삼위 세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늦춰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종말장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야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아직도 성경이 없는 종족이, 이런 말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2000여 종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성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하는 작업이 늦어도 2040년이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40년 그때 상황으로 본다면 그것을 모든 성경이 다 번역이 끝나고 나면 그 이유는 뭐가 온다는 거죠? 이 땅에 심판이 오신 날, 주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렇게 넓어진 것이 오늘 계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계시면서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꿈은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분의 꿈이었다는 거죠. 그 꿈을 제자들에게 남겨주니까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갈릴리도 잘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죠? 그들에게 온 세상을 품으라니까 그 꿈이 심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승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하다가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세상에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뭐 가문이 좋습니까? 아, 그렇다고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만 보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이제 네가 믿었으니까 천국 백성됐으니까 이제 끝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제 가서 너희가 제사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 지금 네 하는 거 다 그만두고 선교사한테 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그만두고 목사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가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죠?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물질 놓기도록 후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함께 팀을 이루는 거죠. 드림팀이 됩니다. 드림팀. 보내고 가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후원한 사람이 한 팀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 역사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요. 제가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 내 나이가 이런데, 이 나이에 뭐 가겠습니까? 그죠? 이리저리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속도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오겠습니까? 저렇게 다시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다른 사람이 사역을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신경받을 것이 별로 없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이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재미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반대로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일로 가는데 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보면 바로 불순종하는 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시작 태생은 초라합니다. 아마 지금도 미국에서는 한 코리아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코리아가 어디 있어? 일본하고 중국은 압니다. 한국인은 잘 모르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죠? 우리 거기 태어난 거 아닙니까? 못 살 때 태어났었거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통해서 너는 작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데 쓰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정말 수고했다고 눈물 닦아주시고 등 떠들여주시고 반가워 맞아주시는 거죠. 거기에 여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사,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주변부터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세포도 흔들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똑같이 다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것은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세상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내 믿음의 삶을 충성되게 살면 그걸 통해서 하는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작게는 가정이라는 것이고 작게는 내가 직장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데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단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이게 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언제 부르시다도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